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인 오늘은 신동본당 박성렬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28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편안하냐, 평화를 빈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애청자와 애청자 가정에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리스도교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린토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물음에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죠? 부활 사건은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타임머신 타고 확인할 수도 없고 요즘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다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한없이 깊은 신비입니다. 그러게 믿음 고백으로 우리는 미사 때마다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진리는 열린 마음으로 이 진리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믿고 따라야 합니다. 성경의 근거를 살펴보면 고린도 1서 15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도마스 사도에게 예수님의 육신을 만지는 사건, 다시 열두 사도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명이 넘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파사뚱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도마스가 만진 사건은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증거들을 볼 때 그것들은 의심할 바 없는 진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매 부족은 의심과 유혹을 만들어 유혹에 빠져 믿음을 흔들게 합니다. 부활의 의심에 대한 증거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성경의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도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혹은 제자들이 그랬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첫째, 로마인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주장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훔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팔레스타나 평화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바라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둘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시신을 훔칠 이유가 그들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들이 허물려고 노력했던 것을 다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그들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시체를 보여주며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증언은 거짓이라고 증명했을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부활이 거짓인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으리 만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미 부활이 거짓인 것을 안 상태에서 순교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겁쟁이 제자들을 믿음의 사도들로 변화시켰으며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신동본당 박성열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성열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시간마자 성막 산책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성막 산책의 윤용선 바울 신부입니다. 예, 오늘 월요일인데요. 또 한 주간이 이미 시작되었죠. 성가로 문을 엽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예수 부활 대축일 남미사의 성체성가입니다. 파스카 노스트룸, 우리의 파스카 들으시며 월요일 성막산책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 남미사의 성체성가 파스카 노스트롬 우리의 파스카 감상해 보셨습니다. 모차르트 작곡의 유명한 곡이죠. 애창되는 곡 소프라노 목소리로 주님을 찬미하여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프리 칼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우리 생활과 밀착된 풍부한 예서들과 속 시원한 조언으로 영적 갈등을 풀어주는 홍성남 신부의 소프리 칼럼. 이 시간 진행해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남 씨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을 같이 볼까요? 저는 그동안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의문을 품면서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마음 공부도 하면서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알아내고 자기 자신됨을 유지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사연을 보내신 분. 자, 바다를 보면 시원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풍경이 보여서 탄성을 자아냅니다. 바다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바다는 단지 아름다움만을 주는 대상은 아닙니다. 심해 잠수부들은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합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지구의 오래전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가 아주 오랜 생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경외심이 생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노는 사람들은 촐랑거리지만 바다의 깊음을 아는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깊은 외경심으로 바다를 대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사리 판단하는 것, 외모나 학벌 등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지 않고 얄팍한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죠. 내 눈에 보인 만큼 사람들도 그 정도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 안으로 깊이 탐색을 들어가면 바다보다 더 깊은 마음 안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성격 이상의 심리학자 융이 말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넘어선 신이 창조한 생명체라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단순 성격 분석이 아닌 자기 존재 의미에 대한 감동을 맛보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몸과 유사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여러 가지 순환계가 원활을 해야 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심리적 순환계가 원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대화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몸의 혈관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리적 순환계가 꽉 막히는 것이죠. 그럴 때 홀로 고민하고 사람을 피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런 때는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자신과의 대화. 이렇게 세 방향의 길을 터놓으면 막혔던 심리적 순환계가 트이고 심적 활력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대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 생존 기제입니다. 자, 자매님을 위해서 다른 교우분들께서 위로의 말씀을 보내신 것이 있습니다. 마음 공부는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닌 듯해요. 10년 정도 하니 이제 좀 감이 잡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 공부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 자매님, 또 저도 그런 생각을 60년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살고 짜증도 내고 인간은 항상 길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더군요. 이도 저도 아닌 서성이는 존재라는 것. 예,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누구나 자매님 같은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마음 공부하시다 보면 차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 가지세요. 라는 글을 보내신 분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엔순녀님이 자매님께 보내드리는 위로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어디서나 평화의 종을 치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모든 이와 골고루 평화를 이루면 좀 더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겸허히 두 손 모으는 나의 기도 또한 뜨겁습니다. 진전 사랑하면 삶이 곧 빛이 되고 노래가 되는 것을 나날이 새롭게 배웁니다. 욕심 없이 사랑하면 지식이 부족해도 지혜는 늘어나 삶의 힘이 생김을 처음으로 압니다. 우리가 아직도 함께 살아서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주고받는 평범하지만 뜻깊은 인사가 이렇듯 새롭고 소중한 곳이군요. 서로에게 더없이 다정하고 아름다운 선물이군요. 이 땅의 모든 일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오늘은 더욱 순결한 기도의 강으로 흐르게 해요. 우리 부디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웃으면서 복을 짓고 복을 받는 한 해 되라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래처럼 즐겁게 이야기해요. 우리 네, 아름다우시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게토 하우스, 아덱스 봄 건명회,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한식 전문점 이랑 공동 제공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목요일 오전 성 베드로 대성전, 성 베드로 사도자 제대에서 성유 축성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교황은 강론에서 기쁨을 선포하는 시간과 박해의 시간은 함께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하나의 성찰을 하게 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청하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지만 당신의 거룩한 방식으로 하십니다. 그 방식은 바로 십자가와 관련됩니다. 고통을 원하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교황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번은 제 인생에서 매우 어두운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시길 주님께 은총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몇몇 수녀님들을 위한 연례 피정을 지도하러 갔습니다. 피정 마지막 날에 그 당시 관습대로 수녀님들에게 고해 성사를 베풀었습니다. 아주 맑고 빛나는 눈을 가지고 계신 나이 지긋하신 수녀님 한 분이 고해 성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 수녀님은 하느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녀님에게 저를 위해 부탁 한 가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수녀님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저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보석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수녀님께서 주님께 청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수녀님은 기도하듯 한참을 기다렸다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방식으로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 정부는 10년 이내에 투자 부동산을 사고 팔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중앙은행이 이러한 움직임들로 모기지 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중앙은행은 5월에 은행이 이자만 받는 주택담보대출과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의 부채에 대해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란트 로버슨 재무부 장관은 첫 주택 구매자들이 어떤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앙은행에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부터 5월 사이에 은행 대출 데이터를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이때 또한 2년마다 하는 금융 안정성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가 규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향후 몇 개월 내 이러한 규제 사항이 도입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민당의 데이비드 베넷은 정부의 세금 정책 변경이 거의 2주째가 됐지만 노동당은 주택시장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한 소위 조세법의 허점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투자자들은 임대료를 인상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매직톡의 썬데이 카페에서 노동당 그레거 오커너 의원은 투자자들이 오래된 주택시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넷은 오커너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베넷은 정부 정책은 쓰레기일 뿐 노동당은 주택시장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며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으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커너는 국민당이 정부에 있을 때 국민당은 주택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주로 노인층에 인기 있는 크로스리스 섹션의 소형 주택, 흔히 플랫 또는 유닛으로 불리는 연립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거의 100만 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초 버킨헤드에 6채가 연결된 블록, 실내 면적 72스퀘어미터의 방 2개 유닛이 경매에서 81만 5천 달러에 낙찰됐는데 정부 고시가보다 21만 5천 달러나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입니다. 얼마 전 힐크레스트 675스퀘어미터 섹션에 연결된 방 2개 유닛 2채 중 하나가 경매에서 무려 40명이 참여해 98만 3천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또한 최근 경매에서 토타라 베일의 크로스리스 섹션의 방 3개 소형 주택이 103만 1천 달러에 거래되어 작년 8월 주변의 비슷한 주택보다 16만 3천 달러 더 비싼 가격에 매매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에 의하면 첫집 구매자들이 오클랜드 내에서 좋은 지역에 100만 달러 이하의 주택을 사기 어렵고 아파트는 연간 4천 달러 정도의 바디콥 비용 부담 때문에 두 채 이상의 유닛이 연결된 소형 연립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키위 성운의 3분의 2가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제거한 지난해의 엄격한 레벨 4 록다운 기간 동안 긍정적인 측면, 희망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에는 취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웃을 알아가고 2021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되고 있는 재택근무, 출퇴근을 하지 않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좋은 환경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오타고 대학의 매튜 제킨슨 수석 연구원은 록다운은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멈추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절함과 남을 돕는 행동이 록다운 기간 동안 더 흔해졌으며 록다운 전에는 잘 볼 수 없었던 고전적 의미의 공동체 의식과 보살핌을 많이 설명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저널 플러스 원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으며 당신은 COVID-19 레벨 4 록다운 기간 동안 희망적이거나 긍정적인 면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4%의 응답자가 자신이 더 넓은 지역사회를 위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혼란, 불안, 심리적 고통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또한 록다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연결과 자유성에 대한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이것이 록다운 규제 준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젠킨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3월 realestate.co.nz에 11,322채의 주택이 신규 매물로 등록돼 신규 주택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COVID-19 레벨 4 록다운에 영향이 있던 2020년 3월에 비해 12% 증가한 것입니다. 3월 오클랜드 주택시장의 신규 매물 등록 강세로 4,515채가 realestate.co.nz에 등록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에 비해 24% 상승한 것이고 2017년 이후 이 웹사이트에 등록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작년 3월과 비교해 신규 매물 등록은 크로만델이 18.9%, 기스보는 15.3%, 캔터베르는 15.4%, 웨스트코스트는 26.8% 증가했습니다. realestate.co.nz는 신규 주택 등록이 3월 말에 총 19,437개의 주택 매물 잔고 수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2월과 비교해 27.8% 증가한 것이고 작년 3월에 비하면 6.1%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3월 말에 8,282채가 매매 가능해 2월과 비교하면 15.1%,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5.1% 상승한 것입니다. 최근의 수치들은 주택 매물 부족으로 인한 최근의 시장 경색이 전통적인 판매가 둔화되기 시작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최고 판매 실적을 기록했던 여름 시즌보다 더 많은 주택 매물로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COVID-19가 단지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대중교통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COVID-19 이전에는 오클랜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기차와 버스가 텅 비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스테이시 반 더 퍼튼 대중교통 담당자는 9천만 달러 정도의 운임 수입이 줄어 상당한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의 페리는 COVID-19 이전 수준과 비교해 85% 승객이 이용하고 있어 운행이 잘 되는 편이지만 버스 이용률은 74%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차 이용률은 60%가 조금 넘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웰링턴의 경우 버스와 기차 이용률이 86%로 다시 돌아왔지만 크라이스트처치는 COVID-19 이전 단계의 75%에 불과합니다. 반더퍼튼 매니저는 이러한 감소는 많은 부분이 재택근무 인구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말했으며 데이터를 살펴보면 보통 일주일에 5일 정도 통근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3일 정도 통근하고 있고 그들은 그 시간을 집에서 일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감소에는 철도 서비스 장애와 유학생 감소도 한몫을 했습니다. 호주의 유명 TV 호스트가 뉴질랜드가 코비드-19 발생원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대해 우려를 침묵하면서 중국에게 아부하고 있으며 호주를 중상무력하고 있다고 뉴질랜드를 비난했습니다. 뉴스아브는 목요일 아침 뉴질랜드가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WHO 보고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데 파트너들과 합류하지 않았다고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의 Five Eyes 파트너들을 포함한 14개국은 지난주에 조사 연구가 상당히 지연되고 완전한 원본 데이터와 샘플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모두의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불참에 대해 중국 전문가 앤 마리 브래디 교수는 뉴질랜드의 중국에 대한 침묵으로의 전환은 소심함에 가까우며 심지어 유화 정책처럼 보이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영국의 더 스펙테이터와 같은 여러 국제 언론 매체에서 보도됐으며 더 스펙테이터는 사설에서 왜 뉴질랜드는 중국을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에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경이었습니다.
Heaven.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게터 하우스, 아덱스봄 권명해,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한식 전문점 1항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특강 박동원 신부의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박동원 신부의 제2차 바티칸 공회.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우리는 2차 바티칸 공의회의 16개 문헌 가운데 저 나름대로는 가장 그 획기적인 문헌, 교회 생활을 뭐 전환하는데 그 큰 모멘텀, 큰 계기 혹은 동기 혹은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아직도 그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문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사목헌장입니다. 현대 세계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뭐 흔히 이제 쉽게는 교회의 어떤 대중매체라든가 이런 글에서는 그냥 기쁨과 희망 이렇게 그냥 첫 두 단어를 따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사목헌장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사목헌장은 현대 세계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 교회,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존재인가 또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뭐 존재 뭐 이유 혹은 교회의 어떤 그 사명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개인이 선택해서 우리들은 모여가지고 이거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격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공의회라는 절차 혹은 그 교도권이라고 하죠. 그 교회의 어떤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거면은 가톨릭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이고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물론 이제 양심에 따른 어떤 자유는 존중하지만 적어도 그렇다면 자신의 어떤 양심에 따른 선택에게 뒤따라오는 책임의 영역 있죠. 또 책임 더하기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톨릭 교회가 고백한 이러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겠어 하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의무 혹은 책임을 완수해야 되겠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러면 가톨릭 교회가 요구하는 책임이라든가 의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 가톨릭 교회 구성원으로 적어도 외형적으로 구성원으로 나는 자격을 혹은 신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공의회의 가르침은 무게가 더 큽니다. 그냥 어느 한 사제의 깊은 영성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느 단일 교회, 어느 교구의 교구장님의 어떤 또 가르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보편교회가 말하자면 깊이 숙고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자 생활, 교회 생활에 관해서 나름대로 뜻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어떤 그 장르에서 보자면 그 권위에 있어서는 교황님의 가르침, 교도권에 따른 또는 공의회의 가르침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일단 그 가운데 그 공의회에서 16개 문헌 가운데 과연 교회는 세상 안에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가? 라는 내용을 살펴본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삼목헌장이라고 하고 기쁨과 희망이라고도 하고 또 정식 이름은 뭐 현대 세계에서 교회에 관한 삼목헌장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문서 이름입니다. 그 삼목헌장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교회의 어떤 그 관심, 정성, 그다음에 노력, 헌신 봉사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은 누구를 집중하고 있는가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섬기죠. 그건 뭐 마땅합니다. 근데 이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문제인데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전례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경신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충실성, 교회가 그냥 자신의 이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뭐 이념 이런 것을 막 펼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충실성이 있고 또 성사, 전례의 거행, 하느님에게 대한 경신 예 이게 있고 세 번째가 주로 이제 까리따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실천. 쉽게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거기서 말한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의 사랑은 대상을 향하고 있잖아요. 하느님이 관념의 세상에서 관념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또렷하게 볼 수 있는데요. 공의회에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죠. 하느님의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은 끊임없이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첫째. 둘째로는 세상을 향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동체를 향해 있습니다. 사람은 구원받아야 하고 사회는 쇄신되어야 한다라는 이 공의회의 사목헌장의 사망의 이 고백은 하느님 사랑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느님 사랑의 대상이겠죠. 하느님이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는 천상의 세계에서 유유자적하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침묵하거나 외면하거나 지켜만 보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오셔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까지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람을 향해 있고 하느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세상 혹은 세계 혹은 인간 공동체를 향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 안에서 경신예를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성사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하고 신적으로 소통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임무를 다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경신례는 성당에서 하고요. 또 하느님 말씀은 당연히 꼭 어느 공간이나 어느 시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죠. 뭐 좀 너무 단순화시킨 것 같습니다만 성체성사가 경신례에서 절정이라면 하느님 말씀은 그 세상을 변형시키는 힘이면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한 힘이기도 한 그 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까? 사람을 사랑한다. 왜? 하느님이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인간 공동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투신 헌신한다. 왜? 하느님이 세상과 인간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를 바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늘을 오염시키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을 오염시키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땅을 오염시키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질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짓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목헌장은 처음에는 이제 서론 부분을 얘기하고 바로 인간의 소명을 얘기하고 첫 번째로는 인간의 존엄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간 공동체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인간 공동체랑 관련해서 24항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24항에서 제목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불림을 받았다.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믿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우연히 세상에 등장했어. 나는 원래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정말 우연이다. 내 의지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등장한 게 아니고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임무를 주셔서 그 다음에 그 임무를 수행하라고 세상에 파견된 것이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어느 날 이곳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의 경륜 혹은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부르셔서 임무를 주셔가지고 세상에 존재하게 했다.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그걸 우리는 현세 안에서의 목적이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또는 뭐를 하고 이런 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린 그걸 한 걸음 더 넣어서 일종의 그걸 우린 초월적 목적, 초월성이라고도 말하고 하는데요. 바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그런 소명을 줬다. 어떤 소명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존엄함을 드러내는 뭐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 것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것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구해내고 지켜줄 것 그러려고 나를 여기에 보낸 겁니다. 그러려고 나는 존재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이죠. 또 한 축은 바로 인간 공동체랑 관련 축인데 사회를 질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니까 그 질서 안에서 사회 공동체를 인간 공동체를 첫째로는 보호할 것, 둘째로는 어지럽히지 말 것, 셋째로는 완성을 향해서 발전시킬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우리가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그렇습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뭐 이해가 딸려서기도 한데요. 가끔 그 신앙생활하는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보면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과연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나는 뭐 걱정할 것도 없어.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 그랬더니 정말 마음이 너무 편해. 내가 근심할 거 하나도 없어. 근심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느님이 다 해주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셔. 내가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런 식의 신앙 태도요. 얼핏 봐서는 참 맞는 말 같지만 반쪽은 맞고 반쪽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행복이나 기쁨 앞에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로움. 그 수고로움도 특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한 수고로움, 공동체를 위한 수고로움에서 오는 행복과 평화로움이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좀 계속하면요. 얼핏 듣기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느님을 믿고 말하자면 하느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 경신례에 충실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했더니 그런 생활을 하니까 너무 평화롭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안의 내용을 조금 따져보면 지나치게 또는 너무 일방적으로 내 편에서 이기적으로 나 좋은 식으로 해석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신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정점이 되는 걸 성체성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사 가운데 가장 정점에 이른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자리를 우리는 미사라고 하고 미사할 때 우리는 가장 정점은 이제 성찬의 기도 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 봉헌의 제물로 바치시는 곳이 자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물로 봉헌해서 예수님과 합하여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거든요. 그 경신례 안에서 성사 안에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느님에게 제물로 봉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성체성사인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그 말이 맞을 수 있겠으나 한번 시간을 좀 확장해보면 우리가 제물로 봉헌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표현을 썼습니다. 피 묻은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어떤 사업이 있을 수 있죠. 나한테는 그게 막대한 돈을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이에요. 뭐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엄청나게 팔 수 있고 무기를 이렇게 엄청나게 팔다 보면 공장을 엄청나게 돌려야 되고 그러면 그 공장에 투자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배당 내지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 가운데 일부를 만약에 하느님께 바친다고 생각해 보셔요. 하느님께서 그 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보면 카인과 아벨의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묻잖아요. 카인 보고 동생이 어디 있느냐? 카인이 내가 동생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땅을 적셨는데 그 피가 나한테 울부짖는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때 카인과 아벨 사이에서 그 살인이 벌어진 배경이 뭡니까? 바로 카인 아벨의 제사를 제물을 받아주시고 카인의 제물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는 것과 같은 당시에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놓고 보면 권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아주 원시적인 형태지만 아주 교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가미가 됩니다. 뭐 경제가 가미가 되고 과학이 가미가 되고 국제 질서가 가미가 돼요. 거기서 전쟁이라는 게 벌어지고 전쟁은 당연히 무기라는 게 필요하고 무기는 당연히 누군가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걸 누가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공급한다는 얘기는 판다는 얘기고 판다는 얘기는 이익을 낸다는 얘기고 내가 이익을 내면 낼수록 누군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얻은 거둔 결실 그걸 이익이라고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벌었으니 이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재물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은 우리가 경신례 때 우리 자신을 재물로 봉헌하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어떤 뼈아픈 자성이 있어서 미사를 봉헌할 때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생각,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죄를 지은 게 있다. 더 나아가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까지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의 성체성사는 굉장히 달콤하고 열매로서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 성체성사를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물을 봉헌하기 위해서 이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로는 앞의 경우라면은 내가 투자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경제인으로서. 그럼 내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 돈이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이 사업이 사람을 죽이는 사업인지 사람을 살리는 사업인지 그걸 따져야 됩니다. 따진다는 거는 세속에서 흔히 말하는 경제의 최고의 동기는 이윤 추구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첫째로는 노래 듣고 이야기 또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바치는 이 제물이 하느님이 받으시기에 기꺼웠다 안 기꺼웠다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합하여 제물로 봉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제물로 봉헌되는 예수님의 몸과 화학적으로 어울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경제적인 이익은 차치하고라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 손해가 예수님의 희생하고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 번째로는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 이방인들도 다 한다는 것.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다. 또 손해를 본다라는 건 오히려 기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가장 극명한 성찰의 그 동기는 옆에 있는 죄인 보고도 용서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느님에게 용서를 청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고통을 겪는가, 어떤 희생을 하는가? 좋아요. 그리고 내 희생과 고통을 예수님의 희생과 합해서 하느님께 바치는 거 좋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그 희생이, 그 고통이, 그 번거로움과 수고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도 우리 엄밀히 따져봐야 된다. 자, 이렇게 보면 경신례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기쁨을 주는 하느님의 어떤 그 은총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 하느님의 은총을 만난 그 자리의 뒷모습을 보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속이 문드러지는 어떤 무엇이 이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생략한 채로 전례의 아름다움이라든가 경신례의 장엄함 이런 것만 가지고 해서 난 그 성체성사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면 참 제가 하나 뭐 성체성사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경신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만남이라는 자리가 뭐 심리적인 뭐 위안거리 내지는 자신의 불의함 자신의 태어남, 무관심함에 대한 합리화 그런 장치로 전락될 위험이 아주 커집니다. 겉보기만 경신례이고 알맹이가 마치 그 골다공증처럼 이제 비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뿐인 어떤 무엇이 말이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경신례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 행복을 느낀다, 평화를 느낀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얻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근데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다. 자격이 있고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자격과 과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으로 하자면 바로 어떤 우리가 경신내의 은총과 행복이란 그 결실이 나기 위해서는 내 쪽에서 우리 쪽에서의 속이 문드러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 혹은 정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면 경신 내에서 얻는 기쁨과 희망은 자아도 친해지는 자기만족 내지는 심리적 위안거리로 자기가 창조해낸 물건에 불과할 겁니다. 서비스품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느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느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표지로는 우리는 성경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 되신 사람이시니까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시기도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성경을 한번 보면요. 성경의 뜻, 가르침, 메시지대로 사는지 아니면 내 식대로 성경을 아전인수하는지 말이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이 되신 사람, 사람이 되신 말씀,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 사는지, 아니면 내가 변덕스럽고 또는 선택하는 것에 예수님을 끌어다 대는 건 아닌지,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복음의 기쁨에서 프란치스코 교정은 밝히시잖아요. 굉장히 저는 뭐 부끄럽습니다만 교리라든가 영성에 있어서, 영성에 있어서입니다. 교리 내지는 영성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다고 한 사람들조차도 현세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재물이나 권력이라든가 자기 편리함에, 생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이런 얘기겠죠. 하느님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하느님을 팔아서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고발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또는 심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신약성경에 특히 복음 말씀을 놓고 보면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이나 사는 모습을 보고 경탄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등장했던 사람들은 무슨 석학들끼리 모여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고도의 어떤 그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른바 그냥 군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도 어떤 군중이냐면 마치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오늘날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그냥 보통 사람 혹은 보통 사람보다도 더 힘겹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주 평범하리만큼 너무나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보고도 놀라고 경탄할 정도의 모습, 그게 이렇게 심오했겠습니까? 너무 심오했으면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눈치도 못 챘겠죠. 오히려 그걸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이런 걸 못 알아본 사람들은 특히 마르코 복음을 놓고 보면 제자들입니다. 믿지도 않고 마음도 완고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도 못하고 봐도 모르고 기억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모범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과 내가 사는데 나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다 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 할 때, 물론 첫째로는 좁은 의미로 우리가 성경 말씀이겠고, 둘째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이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신약성경의 복음이라든가 또는 다른 서간에서 그 초대교회 교우들이 또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라고 말할 땐 자연스럽게 신약성경의 복음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복음에서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닮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활용하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경우를 보면은 이 성령이 분명히 공동선을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공동체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어떤 그런 성경 혹은 진리의 성경, 자유롭게 하는 성령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또 성령이 개인 개인의 첫째로는 그 풀리지 않은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는 해결사 같은, 둘째로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특유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표지로서, 셋째로는 그것 때문에 마치 영성에 있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맥락에서의 성령에 대한 이해, 이 성령에 대한 이해에서 공동선이라는 건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고, 또 진리의 성령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느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태도도, 만약에 우리가 하느님 말씀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 성경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깊이 동화되어서 그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성령의 인도에 어떻게 따라 사는가를 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 말씀도 나의 심리적 위안거리를 위한 도구 정도로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뭐 첫째로는 그냥 갖다 버리기 일수고요. 둘째로는 억지 아전인수하기 쉽습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세상에 드러내는 표지여야 하는가를 얘기하면서 첫째로는 우린 교회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드러낸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은 첫째로는 뭐 좁은 의미로 성경 말씀일 것이고 더 심오한 의미로는 뭐 사람이 되신 말씀일 것이고 이 사람이 되신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 복음이겠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는 따라서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불편한 행복, 불편한 진실일 겁니다. 뭐 하느님 성경 말씀의 그 가르침대로 따르며 산다는 건 그 세상이 보기에 그런 뭐 낭만적이고 마냥 기쁘고 물론 이제 뭐 마더 데레사와 같이 어떤 심오한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고통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은 행복에 이른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너무 행복해 하고 함부로 말하는 분들 가운데서 마치 그 경신내는 나한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안정을 주고 평화를 줘요 나한테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경신내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니 하느님 말씀 먼저 하자면 하느님 말씀인 성경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첫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시는 복음에 보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위로가 그다지 없어요. 거꾸로 뭐 단편적으로 예수님만 놓고 보면 철저하게 이타적인 분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여기셨고 그 사람들에게 강조하셨고 모범을 보이셨다. 이타적인 삶이야말로. 그런데 어째서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행복해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는가라는 반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신례도 앞에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나는 성체성사 성체를 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정말 모든 것은 다 내 안에 있어라고 하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 맞습니다만 그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내 삶을 내놔야 된다라는 것이요.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제물로 바치는데 누구에게 내놓는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성체 예를 든 겁니다만 성체성사의 생명은 죽음으로써 얻어지는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행복과 기쁨과 참 생명을 주는 성사이긴 하나 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 쪽에서 그러니까 행복과 참 생명은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불행을 감수하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역설이 작동하는 거죠. 당연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하느님 사랑을 우리는 교회는 겉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실현해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뭐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꾸 우리는 혼동한다. 마치 내 사랑이 모든 내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것처럼요. 그런데 엊그제죠. 지난주군요. 그러니까 지난주 사순 제1주일에 복음 말씀 물론 이번에 마르코 복음이었으니까 안 나오지만 마태오 복음에 보면은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악마 혹은 사탄 혹은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보면 첫째로는 빵은 보고 돌이 되라고 하고요. 나라와 도시를 보여주면서 이 도시를 주겠다고 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높은 곳에서 이제 떨어져 보라고 하고 세 번째로는 악마인 나에게 절을 하면 도시를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빵 빵이 빵 보고 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모든 민족과 도시를 사랑하지 않나요, 우리는? 근데 그때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사랑하는 건 아무런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물로 하느님 앞에 바치는데요. 뭐 요즘에는 뭐 우리 삶을 바친다고 말하지만 그 삶을 바친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죽인 직접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장치, 그게 경제 활동이에요, 투자 활동이에요. 근데 내 투자금이 무기 만드는 회사에 투자가 됐고 또 전쟁이 났기 때문에 투자에서 배당받은 게 너무 높아요.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경제활동이란 이름으로 혹은 재물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신 거라고 그걸 우리가 감사히 받고 그 재물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랑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고 나한테 좋은 것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한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사람들은 피하려 하고 멀리한다. 맞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가 됩니다. 아무거나 다 사랑한다고 사랑은 아니잖아요. 악마도 유혹하는 자도 빵을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했고 도시들을 사랑했고 사랑하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유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다 똑같은 사랑은 아니다. 올바른 사랑이 있고 우리 뭐 일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삐뚤어진 사랑도 있다고 말이죠. 자, 인간의 소명을 얘기하면서 인간 공동체를 말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세상을 아름답고 잘 가꾸라고 공동체를 보호하라고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게토하우스 아덱스보험 권명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마이랑이 베이 로펌 변호사 윤영중 에듀킹단 칼리지 다네무라 공동 제공입니다. COVID-19 발병원에 대한 WHO 보고서에 대해 뉴질랜드의 침묵이 비난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의 협력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지난해 가계 전체 지출 가운데 필수 항목의 지출 비중이 22년 만에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목요일 오전 성 베드로 대성전 성 베드로 사도자 대대에서 성유 축성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교황은 강론에서 기쁨을 선포하는 시간과 박해의 시간은 함께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하나의 성찰을 하게 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청하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지만 당신의 거룩한 방식으로 하십니다. 그 방식은 바로 십자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고통을 원하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교황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번은 제 인생에서 매우 어두운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시길 주님께 은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몇몇 수녀님들을 위한 연례 피정을 지도하러 갔습니다. 피정 마지막 날에 그 당시 관습대로 수녀님들에게 고해 성사를 베풀었습니다. 아주 맑고 빛나는 눈을 가지고 계신 나이 지긋하신 수녀님 한 분이 고해 성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 수녀님은 하느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녀님에게 저를 위해 부탁 한 가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수녀님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저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보석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수녀님께서 주님께 청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수녀님은 기도하듯 한참을 기다렸다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방식으로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호주의 유명 TV 호스트가 뉴질랜드가 COVID-19 발병원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대한 우려에 침묵하면서 중국에게 아부하고 있으며 호주를 중상모략하고 있다고 뉴질랜드를 비난했습니다. 뉴스어브는 목요일 아침 뉴질랜드가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WHO 보고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데 파트너들과 합류하지 않았다고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의 Five Eyes 파트너들을 포함한 14개국은 지난주에 조사 연구가 상당히 지연되고 완전한 원본 데이터와 샘플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모두의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불참에 대해 중국 전문가 앤 마리 브래디 교수는 뉴질랜드의 중국에 대한 침묵으로의 전환은 소심함에 가까우며 심지어 유화 정책처럼 보이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영국의 더 스펙테이터스와 같은 여러 국제 언론 매체에서 보도됐으며 더 스펙테이터는 사설에서 왜 뉴질랜드는 중국을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격렬한 호평을 한 스카이뉴스 호주 텔레비전 진행자 앤드류 볼트는 재신다하던 정부를 교묘하게 뒤통수를 치는 정부로 묘사했으며 성명서의 불참을 뉴질랜드의 최근의 배신 행위 그리고 이러한 폭정에 영합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볼트는 실제로 뉴질랜드는 호주를 배신하고 있으며 중국을 공격하는 나라가 아니며 뉴질랜드가 중국 독재 정권에 아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키위 성인들의 거의 3분의 2가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제거한 지난해의 엄격한 레벨 4 록다운 기간 동안 긍정적인 측면 혹은 희망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타고 대학의 매튜 젠킨스 수석 연구원은 록다운은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멈추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절함과 남을 돕는 행동이 록다운 기간 동안 더 흔해졌으며 록다운 전에는 잘 볼 수 없었던 고전적인 공동체 의식과 보살핌을 많이 설명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전열 PLOS1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으며 당신은 COVID-19 레벨 4의 록다운 기간 동안 희망적이거나 긍정적인 면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64%의 응답자가 자신이나 더 넓은 지역사회를 위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혼란, 불안, 심리적 고통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또한 록다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연결과 자율성에 대한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이것이 록다운 규제 준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젠킨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국민당의 데이비드 베넷은 정부의 세금 정책 변경이 거의 2주째가 됐지만 노동당은 주택시장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해 소위 조세법의 허점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투자자들은 임대료를 인상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매직 톡의 썬데이 카페에서 노동당 그레그 오코너 의원은 투자자들이 오래된 주택시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넷은 오코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베넷은 정부 정책은 쓰레기일 뿐 노동당은 주택시장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며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으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코너는 국민당이 정부에 있을 때 국민당은 주택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3월 23일 정부는 10년 이내에 투자 부동산을 사고 팔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중앙은행이 이러한 움직임들로 모기지 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중앙은행은 5월에 은행이 이자만 받는 주택담보대출과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의 부채에 대해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란트 로버슨 재무부 장관은 첫 주택 구매자들이 어떤 변화에도 영향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지금부터 5월 사이에 은행 대출 데이터를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이때 또한 2년마다 하는 금융안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가 규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향후 몇 개월 내에 이러한 규제 사항이 도입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로 노인층의 인기는 크로스리스 섹션의 소형주택, 흔히 플랫 또는 유닛으로 불리는 연립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거의 100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초 버켄헤드 6채가 연결된 블록, 실내면적 72제곱미터의 방 유닛, 방 2개 유닛이 경매에서 82만 5천 달러에 낙찰됐는데 정부 고시가보다 21만 5천 달러가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입니다. 힐크레스트 675제곱미터 섹션에 연결된 방 2개 유닛 2채 중 하나가 경매에 무려 40명이 참여해 98만 3천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또한 최근 경매에서 토타라베일의 크로스리스 섹션의 방 3개 소형주택이 103만 1천 달러에 거래돼 작년 8월 주변의 비슷한 주택보다 16만 3천 달러 더 비싼 가격에 매매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에 의하면 첫주 구매자들이 오클랜드 내에서 좋은 지역에 100만 달러 이하의 주택을 사기가 어렵고 아파트는 연간 4천 달러 정도의 바디콥 비용 부담 때문에 두 채 이상의 유닛이 연결된 소형 연립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3월 realestate.co.nz에 11,322채의 주택이 신규 매물로 등록돼 신규 주택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COVID-19 레벨 4 록다운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 3월에 비해 12% 증가한 것입니다. 3월 오클랜드 주택시장의 신규 매물 등록이 강세로 이어지며 4,515채가 realestate.co.nz에 등록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에 비해 24% 상승한 것이고 2017년 이후 이 웹사이트에 등록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작년 3월과 비교해 신규 매물 등록은 코로만델이 18.9%, 기스본은 15.3%, 캔터베리는 15.4%, 웨스트코스트는 26.8% 증가했습니다. realestate.co.nz는 신규 주택 등록이 3월 말에 총 19,437개 주택 매물 잔고 수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2월과 비교해 27.8% 증가한 것이고 작년 3월에 비하면 6.1%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3월 말에 8,282채가 매매가 가능해 2월과 비교하면 15.1%,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5.1% 상승한 것입니다. 최근의 수치들은 주택 매물 부족으로 인한 최근의 시장 경색이 전통적인 판매가 둔화되기 시작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최고 판매 실적을 기록했던 여름 시즌보다 더 많은 주택 매물로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트랜스타즈만 여행 버블의 날짜를 고대하면서 호주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면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의 덕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관광공사인 투리즘 엔젯 TNZ은 내일 공개될 날짜 발표에 앞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TNZ의 르네드 먼치 대표 대행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관광업계의 어려운 시기에 매우 희망적인 뉴스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 호주는 뉴질랜드 해외 관광의 가장 큰 시장으로 전체 관광 입국자의 40% 정도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관광 시장의 규모는 연간 27억 달러 규모로 호주가 차지했던 부분은 10억 달러가 넘는 국내 경제에 기여를 했으며 내일 발표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행 관광 숙박 업계를 대신해 밝혔습니다. 평균적으로 해외 관광객들은 국내 관광객들에 비해 두 배 정도의 소비를 하고 있으며 거주자들에 비해 1일 3배 이상의 소비 지출을 하고 있으며 해외 관광객이 없었던 지난 한 해 동안 해외 관광 관련 산업과 주민들 등 직간접적으로 13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TNZ는 뉴질랜드의 홍보와 광고를 계속해왔으며 이제는 새로운 방문객들이 목적지를 뉴질랜드로 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해외여행을 못하게 되면서 젊은 키위들은 그 대신 공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대학 교육 업계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한 사회학 전문가는 매년 그리고 매 세대마다 이어지고 있는 해외여행 경험 Overseas Experience OE를 하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날 것에 우려를 포하고 있습니다. 메시대학교의 폴 스프니 사회학 교수는 해외 경험은 우리 DNA의 일부라고 하며 다른 세계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뉴질랜드 젊은이들이 세계를 경험하고 지평선을 넓히는 좋은 경험이지만 당분간 언제까지일지 확실하지 않지만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프니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약 100만 명 정도의 키위들이 해외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수가 돌아오고 있는 반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없으며 사회적으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외로의 여행이 금지된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대학 교육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미래에는 해외 경험이 없는 세대들이 주류가 되는 시점이 오면서 사회적 양상도 바뀔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코비드-19이 단지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대중교통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비드-19 이전에는 오클랜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기차와 버스가 텅 비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스테이시 반더퍼튼 대중교통 담당자는 9천만 달러 정도의 운임 수입이 줄어 상당한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의 페리는 코비드-19 이전 수준과 비교해 85% 승객이 이용하고 있어 운행이 잘 되는 편이지만 버스 이용률은 74%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차 이용률은 60%가 조금 넘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더퍼트 매니저는 이러한 감소는 많은 부분이 재택근무 인구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보면 보통 일주일에 5일 정도 통근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3일 정도 통근을 하고 있고 그들은 그 시간을 집에서 일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소에는 철도 서비스 장애와 유학생 감소도 한몫을 했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키위들이 각 가정에서 벽면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예술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 모아놓은 여행 경비를 예술품에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뉴질랜드 예술가의 작품들에 많은 관심과 지출을 하면서 국내 예술 활동에 더 큰 활력이 되고 있다고 하며 지난 6개월 동안 두 개의 그림이 50만 달러 금액의 경매로 팔렸으며 최고 가격은 경매 2시간 만에 130만 달러에 매매됐습니다. 예술품에 대한 관심과 지출이 늘어나면서 과연 예술 작품에 대한 투자 가치에 대해 의문이 나오기도 하고 있지만 한 금융 전문가는 은행으로부터 0.8에서 1%의 이자보다는 더 높은 투자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면서 남은 여유 자금이 예술 작품에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빚을 내면서 이러한 지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하며 긍정적인 투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와카코타이 뉴질랜드 트랜스포트 에이전시 도로공사는 오클랜드 모터웨이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지점에서 통제가 되고 미리 준비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도의 그린레인과 크라프톤 로드 사이의 북쪽 진행 방향과 오레와 진출 도로 등의 구간을 포함해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공사 일정으로 인한 통제는 기상과 다른 사인으로 인해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법정 관련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리스터 해나 김 02-273-1300.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 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지난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의 협력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오후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미국 측이 반도체 문제를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한 지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미중 양국이 모두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의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미중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외줄타기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가 경제 영역으로 확장되고 융합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과거처럼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정경분리가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모두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는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2015년 핵협정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되살리기 위한 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핵 합의를 탈퇴한 지 3년 만입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조인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협정 복구협상에 참여합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층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는 비록 두 나라가 대면 논의는 배제했지만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핵협정과 관련한 모든 부분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소속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해제할 수 있는 제재 목록과 이란이 충족해야 하는 핵 의무를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EU 관계자는 두 달 안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이란의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란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핵 협상 기조가 바뀌면서 협정 복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과 2년째 수익률 사이의 장단기 금리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을 예고하지만 그 속도가 지나칠 경우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김영익 서강대 교수가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2월 0.17%였던 장단기 금리차가 올해 3월에는 1.46%포인트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미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6.5%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12월 전망치 4.2%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부 투자은행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7에서 8%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데 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6.5% 성장한다면 실제 GDP가 잠재 GDP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른바 실제와 잠재 GDP 차이를 나타내는 GDP 갭률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만에서 발생한 최악의 열차 사고로 현재까지 5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 왕거차이 교통부 차장은 전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타이루구 508호 열차 사고로 51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사고가 철로 주변 산비탈의 공사 현장에 주차돼 있던 트럭이 선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사고 열차와 부딪히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지난해 가계 전체 지출 가운데 식료품 비용, 임대료 등 필수 항목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2년 만에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여가에 돈을 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지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지갑을 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계 소비 지출 가운데 4대 필수 품목의 지출은 348조 465억 원으로 지난해 가계 전체 국내 소비 지출의 40.9%에 달합니다. 이 비중이 40%를 넘은 것은 1999년 40.6%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2.7% 이후 가장 큽니다. 한국조선업계가 올해 1분기에 작년 1분기에 10배에 달하는 수주를 따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코로나19 여파로 10%대에 머물렀던 수주 점유율도 올해는 절반을 훌쩍 넘으며 경쟁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조선 해운시황 분석업계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323척이 발주된 가운데 한국은 126척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수주량이 10배로 급증한 겁니다. 연초 뜨겁게 달아올랐던 증시가 최근 횡보하면서 지난주 코스피 거래량이 올해 들어 가장 적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의 주간 거래량은 51억 7,429만 주로 올해 들어 가장 작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물가와 채권금리 상승 같은 요인 때문에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도 일단 숨 고르게 들어간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STUFF, NEWSOF, RADIO NZ, INTEREST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KBS, SBS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3원 8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1원 7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5원 8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에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엘리 유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게토하우스, 아덱스봄 권명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마이랑이 베이로폼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행복누리 무료 무용반 수업 안내입니다. 행복누리는 오클랜드 카운실 주간 행사는 물론 현지의 복지단체 포럼, 컨퍼런스, 지역사회 문화 행사에서 우리 문화 알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은 부채춤 등 다양한 장르의 무용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서 2시 30분까지 올드 플랫부시 스쿨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텀의 모집 인원은 2명이며 문의는 021-257-3404로 하시면 됩니다. 제뉴질랜드 한인의 협회 세미나 안내입니다. 제뉴질랜드 한인화 협회에서는 주역을 활용한 침법, 하도, 낙서, 천후천 8개와 황제 내경을 이해하는 방법의 주제로 4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비회원은 참가비가 20불이며 문의는 022-152-2167로 하시면 됩니다. 오클랜드 무역관 멘토링 행사 안내입니다. 코트라 오클랜드 무역관은 뉴질랜드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한인 청년 여러분에게 취업에 성공한 멘토의 조언과 취업 준비 전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30분까지 룸 403호 4층 타워 1 205번지 퀸스트리트 오클랜드에서 개최됩니다. 오클랜드 한인의 소식입니다. 2021년 4월 17일 한인회관 기부명단 현파식 안내입니다. 그동안 오클랜드 한인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한인회와 한인회관을 위해 기부를 해주신 분들 또한 새로운 회관 기금 기부를 해주실 분을 위하여 현판식 날, 감사의 날을 개최합니다. 2021년 4월 7일까지 한인회관을 위해 기금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기부 명단 현판을 추가 제작하여 기존의 현판과 함께 한인회당 강단에 배치합니다. 당일 행사에는 시상식 및 공연 그리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후원에 관한 문의는 한인회 사무국 09443-70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